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을 위한 상호 목양에 대해 관해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는 주의를 기울여 개요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메시지 2번 제목 목양하는 생활에 대해 목양하는 생명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적용하고 측량할 수 있는 목양의 정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양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돌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 형제님의 원래 말씀대로 다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부드러운 돌봄을 주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다수는 물론 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현재 역량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을 받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고 또한 그들의 현재 역량에 따라 이러한 돌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 있고 우리는 또한 영적인 성장에서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을 받고 또 그로 유익을 얻는 것도 다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돌봄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과 개발해서 어디에 있느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전 첫 번째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세 메시지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양을 더 하라고 부담을 얹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분들이 의욕을 상실하거나 혹은 실패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은 건 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제 안에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호적인 목양이 필요하다고 알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양이 얼마나 결정적인 요인인지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지체들을 겉면에 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해보고 어떤 형제님들은 지체들에게 이것저것 책임을 주기도 하고 그랬죠. 복음을 더 전해야 한다. 봉사를 더 해야 한다. 지체들은 일반적으로 예의 바르기 때문에 듣습니다. 하지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우리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아무도, 어떤 부모도 4살 된 어린 아이한테 차를 운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12살 된 어린이한테도 말입니다. 책임감은 그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자랐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을 주는 것도 우리의 생명과 인격, 생명 성장의 단계와 분리해서 보는 것은 실수입니다. 또한 우리 현재의 그리스도의 경험과 누림에서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통제하는 이상으로부터도 고립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3일 하나님만으로 침례받아 교회 생활에서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사모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다른 사람들을 책임을 주고 명령하고 인솔하는 것은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지체들은 예의 바르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지체들이 단지 많이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하려 합니다. 제가 그러한 점들에서 피하는 데서 성공적인 지 아닌지 성도분들이 더 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느낌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도가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양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연관이 있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목양이 어떻게 내재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우리의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다른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명이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때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책임 형제님들과 교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진실되고 부드럽게 어떤 사실에 대해, 제가 본 사실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실이었냐면, 사실 주님의 상 집회가 너무 격식화되어 있다고 형제님들에게 말했습니다. 교파에 있는 일요일 아침 찬양 예배와 같은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집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사역에서 이러한 점을 재차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형제님도 여기에 부담이 있었죠. 찬송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를 전시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시합시다. 잉여분을 교회에 가지고 옵시다. 그리스도를 전시합시다. 지체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영재님 전집에서 다른 때에 해방된 연속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제로 취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지체들에게 이제부터는 주님의 상에 모이면 그리스도를 전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영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따라야 한다. 집회가 아주 예상 가능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형식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성취에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지체들은 시도해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잉여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잉여분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형제님들이 주일날 아침 집회를 향상하는데 부담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주님의 상 집회, 사랑스러운 형제님들이, 믿는 이들이 주님과의 매일매일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풍성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집회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조성, 우리의 생활을 반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집회가 틀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개발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라고 책임을 드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부담에 더 부담을 지어드리려고 현재 여러분들과 집회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체분들이 공급받고 보양받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지 말아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목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 번의 집회가 있고 이러한 집회들을 통해 갑작스럽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빛비춤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몇 걸음 전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격려되는 일이죠. 조금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메시지 목양하는 생활을 보겠습니다. 목양하는 생명, 목양하는 활동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목양하는 것도 아니며 책임있는 지체들이 이어가는 직무로서 하는 목양도 아닙니다. 하지만 목양하는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가정들, 결혼한 지 1년에서 몇 년 되는 가정들 사이에서 아마 그들이 첫 번째 아이를 갖겠죠? 이제 그 부부들은 앞으로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는지, 가정생활을 삶으로써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은 인생의 일부분이고, 어떻게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지, 어떻게 그 아이를 모든 단계에 따라 인도할지, 아플 때 어떻게 돌볼지 하나하나 배웁니다. 이건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일어나며 걸어다니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겠죠? 이건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부모들로 인해 사라진 육아 생활입니다. 그래서 목양하는 생활은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말하는데, 그건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지, 우리를 조성시키시는지, 우리를 그분 안으로 더 체험하고 누리게 함으로써 목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많은 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믿는 이들에 관한 메시지가 신약 결정서 Conclusion of New Testament 신약 책에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모든 방면에 대한 여러 상징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 안의 지체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양이면서 목자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따라 우리 존재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강조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더 많은 모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으로서 우리의 혼을 목양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알게 되죠. 우리는 그분으로 더 조성이 되고 즉각적으로 그러한 목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개요에서도 보시겠지만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우리는 목양하는 행동에 대해서 교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지금부터는 누군가를 목양해야겠다, 누군가 방문해야겠다, 그와 같이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은 스스로 만든 것이고 진짜가 아닙니다.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분명 느낄 것입니다. 다시 그 어린이를 가진 젊은 부부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개발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활성화되었고 개발되었고 살아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유를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진짜로 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더 경험하고 더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시고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항상 보살피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가 더 우리를 얻으신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목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돌볼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더 말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더 연락하기를 원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무엇이 모든 것을 포함한 돌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천사가 아니고 영으로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차라리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 생명,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의 생명,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죠. 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목양이 모든 것을 포함한 돌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세 부분과 관련된 모든 것,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어떤 나이에 있으시든 모든 방면들에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열망하시는 것, 느끼는 것, 기억하는 것, 의도하는 것, 필요와 걱정, 공포, 근심,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은 우리의 혼을 목양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더 누리고 더 조성되고 하는 것에 덧붙여 우리는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훌륭한 간증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건요. 다윗은 주님은 그 목자이시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목자이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에서는 저도 목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제 혼을 목양하시는데 필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저의 피로가 제가 중년이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심지어 20대, 30대 였을 때보다 더 다르죠. 그리고 저의 목자는 이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단지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 때, 체험할 때, 누릴 때, 그분으로 더 조성될 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더 체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목양하는 것을 우리 생활의 일부로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직자 평신도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목양하는 생활 안으로 목양하실 것입니다. 동역자, 장로, 인솔자, 봉사자, 모든 지체들이 목양하는 그러한 생활 안으로 목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하시기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시다는 것을 아십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모든 동역자 형제님들의 목표여야 하고 모든 장로분들, 모든 봉사자들, 어떤 면으로든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승천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신원자로, 복음 전파자로, 목자 및 교사로 몸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사도, 신원자, 복음 전파자, 목자 및 교사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건축합니다. 그 성도들은 그 사역의 일을 할 수 있게 온전케 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것과 목양은 동반합니다. 우리가 목양을 할 때 우리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때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몸의 건축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러한 조망으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하는 목표의 이상이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를 안내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방향을 잡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체와 몸의 건축과 연관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고 진실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몸의 건축을 위해 주님의 마음의 갈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네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그중 한 가지가 더 발전된 요점입니다.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 조성될수록 우리는 더 즉각적으로 목양하는 생활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돌봄을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의 회복에 있죠. 그래서 목양하는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부담이 있나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지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 이거는 설명에 넘어서 있습니다. 1962년 12월부터 이 형제님이 돌아가신 1997년까지 이 형제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더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그리스도로 더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매일매일 이 문제에 대해 단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과 오늘을 당신께 헌신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 자신을 제 안으로 일에 넣으소서. 오늘 제 마음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소서. 주님, 오늘 당신으로 저를 더 조성시켜 주소서. 주님, 이전에는 닿지 않으셨던 제 안의 부분들로 가소서.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한다면, 심지어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다면, 저는 지금 11월 20일 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첫째 주에 들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5일 날 들으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6일이 남았죠. 연말까지. 형식상 의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빛비춤 받으셨다면, 주님, 저의 모든 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주님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고, 제 배우자, 제 자녀들, 제 손녀, 손주들, 저와 연관된 모든 지체들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 지방교회가 필요하고, 주님의 몸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신부가 준비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볼 때까지 제발 멈추지 마소서. 매일 제 안으로 일에 넣으소서.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으로 조성된 그리스도에 따라 살 것입니다.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목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라이프 스터디에서 이 형제님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전히 위하고 따른 인생에 관해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건 마가복음에 계신 주 예수님의 인생이셨습니다. 이 형제님이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인생과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이셨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재듯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돌보고 목양하고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목양을 그만하자. 내 일은 오늘 할 일은 끝났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의 모습이죠. 하지만 주님은 사시는 것, 일하시는 것, 움직이시는 것, 봉사하시는 것 모두 하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목양하는 생명을 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부담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부담은 우리 안에서 정말 누르고 자극을 주고 심지어 무겁게 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힘든 시기들을 지탱하고 있는지요. 또 주님, 이 사람은 더 자라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 것입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지신 주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세부사항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성은 목양의 방면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방면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교회에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목양의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느낌이 없다고, 이것에 마음이 없다고,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없다고,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원래부터 아니었다고,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모른다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유죄 판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목양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남을 돕는 데서 발견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것들은 단지 천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차이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양은 다른 이들로부터의 목양에 대한 격려에 반응하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여기서 제발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십시오 하고 격려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제발 목양할 거라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로부터 주님, 목양하기 위해 저를 헌신합니다 라는 간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자신을 자발적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식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에게 뜻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제 안에서 일하시고 저에게 일하시고 저와 함께 저를 통해 일하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목양하는 생명을 제 안으로 일에 넣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여러분을 부드럽게 하지만 견고하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여십시오. 그분의 보혈로 인해 여러분의 존재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열어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을 제 안으로 일해 넣으십시오. 저는 당신으로 조성시켜 주십시오.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채워주십시오. 목양은 그리스도로 조성된 결과이다.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들었듯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격으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목양은 그리스도로 조성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로 더 조성될수록 누가 우리에게 목양하라고 책임을 주든지 명령하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단순히 기꺼이 즉각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주님 앞에 그 사람들을 고려하려고 가져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상호 목양의 영으로 인해 공급하고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D. 그리스도로 조성된 우리 존재의 일부분은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까지 목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살 된 어린아이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남자 혹은 여자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들로 말해진 단어들을 잘 알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어린이들은 스탠포드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아는 단어들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단어들을 아는 것은 그 작은 아이가 자라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알고 있던 알지 못하던 그리스도의 측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목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A라는 형제가 구원받은 지 1년 되었다 가정해 봅시다. 그 1년 동안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가 자라게 허락해 드린다면 그 형제는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직장 동료를 목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목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A라는 형제는 절대적으로 주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는 이가 여기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헌신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헌신한 적이 없다면 헌신하는 삶으로 목양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게끔 목양할 수 없습니다. 몸을 알수 있게 아직 목양하지 못할 것이고 승천해서 살수 있게까지 목양하지 못할 것이고 생명에서 다스리는 것도 못하실 것이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거기까지 목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느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잘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더 증가하고, 여러분 안에 더 무언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목양할 것입니다. 이제 개요에서 공급하는 생명을 위해 목양하는 생명과 공급하는 생명, 또 여기서 부르는 모든 것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충분하고 성숙하고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우도 견디고 어떤 환경도 받아들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사역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붙잡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이고 완전히 성숙하고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으며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고 그런 삶입니다. 생명입니다.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활을 사겠다. 그러한 간증을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시간 후 여러분의 환경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생명은 모든 것에 충분하고 완전히 성숙한 생명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가진 역량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자신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도하도록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은 예수님 같은 사람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유동적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목양할 수 있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웅적인 것이 아니고 또 저를 특별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격려되는 경험이었고 또한 저에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1987년 저는 아주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증상은 저의 중간 부분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앞과 뒤로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릭스 게러데이 형제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의사이시죠. 진단하시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증상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자정에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열은 높았고 증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죠. 수술 후에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쓸개가 감염이 되었고 터졌다면 저는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날 몸이 회복될 수 있게 병원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콩팥도 안 좋아졌습니다.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병원 방에서 다른 남자와 있었는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말이죠. 한 가지는 복음에 관한 것이고 한 가지는 진리에 관해서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남자는 사고로 파란 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놀먼 프라이어였습니다. 저보다 대략 15년 정도가 나이가 많았죠. 그분은 아주 심각한 수술이 다음날 아침에 있었습니다. 수술의가 들어와서 대략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는지 설명했는데 아주 중요했을 것입니다. 수술의가 떠나고 놀먼하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에 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가 회복실에 있을 때 수술 회복을 도와주는 자매님이 오셨던 거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사실 사랑하는 에드 형제님의 아내 루스 자매님이었죠. 그 자매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신 것인데 놀먼이 의식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고백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 관해 몇 마디 할 수 있었습니다. 아픈 와중에 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감거나 면도를 못하고 저를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를 도와주러 온 젊은 남자 간호사 조무사가 있었습니다. 제 머리를 감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이 젊은 사람은 1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샴푸로 제 머리를 감겨주었고 그 사람은 제가 얼빈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얼빈 교회 집회소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얼빈 교회 집회소가 건축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형제님들이 계셨는데 그중 한 형제님이 그곳 이웃 사람들에게 안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이름도 없는 이 교회에 대해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무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죠. 저는 그곳에 누워 머리를 감겨주는 이 조무사에게 교회 입장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 1장 11절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저의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배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명 때문에 룸메이트를 안내할 수 있었고 또 젊은이가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당한 조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젊은이는 얼빈 교회에 대해 더 나은 조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에 적응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증가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는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생명은 언제나 모든 것에 충분합니다. 이 생명이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하며 어떠한 대우도 견디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대우도 말입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환경도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 병원에 있었을 때는 그때가 제가 가질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는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있던 병원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조셉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고 사역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붙잡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잠재력을 가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겠습니다. A. 하나님과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 B. 우리에게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데 적합하다. 저는 우리 중에 다양한 방면으로 간증할 수 있는 성숙되고 또 성숙된 지체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 옆에는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넓어진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이 넓어진 마음, 이 중점으로 메시지 전체를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컨퍼런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말해서요. 1번,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영접하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바울과 같이 성숙한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믿는 이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지성소원에 살고 있었고 십자가가 한 일을 체험하고 있었으며 그는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받고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고린도 믿는 이들에게 애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특히 혼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있을 수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애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기서 요점은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과 더 화목할수록 우리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화목하라고 말하듯 성경 구절에도 있듯이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입은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부분 안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하듯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전진지하다면 또 그분의 빛이 비추신다면 우리는 아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 사람들과는 불편하지만 사회적 지위, 인종, 국적에 따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편하죠. 이거는 우리가 마음이 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좁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매우 제한을 둡니다. 느낌도 없게 하고 마음도 없게 하죠. 친밀한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진 것은 여러분의 어떤 속부분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에서 아직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종, 국적, 언어,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마음이 좁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죠. 교회를 멸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화목하게 하셨고 넓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목양하는 생명과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노력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번의 시, 우리는 넓어진 마음으로 믿는 이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열린 입으로 모든 믿는 이에게 그들의 빗나간 실지 상황에 대해 거리낌 없이 솔직히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아버지의 처소가 천국이고 나는 천국으로 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 아름다운 곳이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다. 라고 잘못 가르쳐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분배와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있습니다. 넓어진 마음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볼 때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요한복음 14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건 천국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주님이 당신과 아버지의 처소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 안에 있는 장소이고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나가겠습니다. 4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을 위해 목양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목양하는 생명,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 공급하는 생명, 모두 하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A. 생명을 공급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생활이다. B. 몸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들이 영안과 내적 존재 전체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다른 사람을 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주의하십시오. 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큰 필요입니다. 그들은 영안에서 내적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영과 내적 존재에서 채워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성이기도 하지만 성분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몸은 당신이 모든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필요할 뿐더러 몸은 지체들이 당신으로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수행하시고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 생명을 공급하는 생활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어떤 형제를 소중히 품고 보양하러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하려고자 하는 자아입니다. 우리는 목양하러 가시는 주님을 다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소중히 품고 보양할 수 있습니다. D. 생명을 공급하는 생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인 썩어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모되고 겉사람은 소모되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겉사람은 더 소모되고 썩어질 것이고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다면 제가 1년 전에 북가주 방문했을 때보다 더 많은 지체들이 새로워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2. 생명을 사역하는 생활을 산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깊고 참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애정어린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배워왔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친절하거나 사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관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족,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지 물어보고, 당신의 자녀들을 물어볼 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잡담하려는 것도 아니죠. 저에게 그 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사랑스러운 관심을 느낍니다. 부드러운 돌봄입니다. 순수한 애정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전에도 다뤘듯이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생활에 대한 친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밀한 관심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헌신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더 화목해지기 위해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고, 이건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 또 친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정보 수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건 자아이죠. 우리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영재님이 NOI님에 있는 장로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리기 부탁받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내분들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의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다만 척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을 목양하시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목양하는 삶을 사셨고,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사형을 수행하고 계시며, 주님은 다시 한번 목양하는 생명이 우리 모두 안에서 살아내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로 이 모든 말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누군가 생명, 빛, 사랑, 돌봄, 격려, 은혜, 특히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져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뵙겠습니다.